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쓰러지기 잘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 오늘 주님 앞에 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에 충만한 은혜로 적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여름에는 또 시편을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6절 말씀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다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첫 번째 시편답게 모든 시편들의 프레임을 짜주는 이 문을 여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이 거대한 숲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인데 이 시편에서는 모든 인간을 복 있는 사람과 이 악인 딱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을 판단하는 기준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복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에 대해서 중요한 이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째는 이 히브리어로 복 있는 자를 아스레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레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최고의 행복. 그럼 무엇이 최고의 행복인가? 복의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두 의미가 그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운동선수는 팬들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아마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스타는 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인간관계예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첫 마디에 시편 1장 1절에 교제를 조심해라.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가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주로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항상 비슷한 부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 줍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첫 단계예요. 이것은 악한 이들의 조언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결단 내릴 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조언대로 결정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선다고 했어요. 죄인의 길이란 방향과 목적이 없이 사는 이 세상적인 삶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죄인들의 길에 섰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이제는 딱 섰어요. 이제 서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정착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악한 삶의 스타일에 자기가 이제 몸이 딱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는 자기가 이제 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악을 호기심으로 탐색하다가 이제는 악에 정착하더니 이제는 악한 자들의 보스가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들로부터 자기를 단호히 끊어내는 사람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악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였으면은 두 번째 수순대로 가려면은 이제 그러면은 착한 사람들과 교제해라. 그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외로워요. 대신 그 사람은 뭘 합니까?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 자꾸 이게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미국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민 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집에 차도 없고 몇 군데 계속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언어도 안 통하는 그 나라에서 학교도 자꾸 전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외로워가지고 집에 있는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무지 많이 읽었어요. 한국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그 큐티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 가끔 가다 서재 보면 제 그 노트들이 있어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외로웠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돌이켜보면은 제 가치관 속에 깊은 영성을 세팅시키는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지면서 뭐 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 너희들은 무슨 낙으로 사냐고 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막 놀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을 아는데 그것은 말씀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똑같은 성경이 똑같지 않잖아요. 상황이 변하면서 내 영성이 달라지면서 말씀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깨어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과 일간지 팍 피면서 신문 탁 피면서 그냥 나라 욕을 막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외로워지십시오. 세상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는 손에 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다 두루마리 성경을 누가 낭독해주면 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다녔어요. 암송하면서 계속 입으로 되뇌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입으로 되뇌이면서 이것을 굉장히 깊이 묵상합니다. 묵상을 라틴어로 메디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단어 메디테이션, 묵상이 나왔어요. 이 메디시오라는 이 단어는 약이라는 뜻이죠. 좋은 약은 먹어서 내 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약이 있는데 내가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으로 깊이 그냥 되뇌이고 또 되뇌여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으로 배워나와야 합니다. 이 묵상은 그냥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잔잔하게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묵상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에요. 그냥 상처 입은 짐승이 울부짖듯이 내 인생의 현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신과 오해와 음란과 폭력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내 영혼의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의 상처 위에 부르짖음 위에 쏟아지면서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기쁨을 체험하는, 이게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서는 이 나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무로 시작하잖아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로 시작하고 계시록에서도 그 생명나무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할 때 나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기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심기운 나무가 중요합니다. 그냥 막 자란 야생나무가 아니고 누가 심은 나무예요. Transplanted tree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그 시냇가에. 이 시냇가는 이 물이 있는 곳이고 시냇가에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뿌리가 흡수하는 영양분을 그대로 먹고 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좋은 땅의 토양의 그 영양분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수분을 흡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드러난 나무는 3분의 1이고 드러나지 않은 뿌리가 3분의 2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뿌리가 돈에, 힘에,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에 박혀있는 것을 구원하실 때 뽑아내셔가지고 이제 너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너는 이제 은혜를 먹고 살아라. 하늘의 사랑을 먹고 살아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생수의 시냇가에도 옮겨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이제 뿌리를 내린 땅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박수갈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뽑아 올립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거든요.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즌이 올 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 나무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서 열매를 얘기할 때는 첫째는 인격의 변화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람의 인격이 변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사랑과 기쁨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서 맺히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영적인 스테이지가 되면 그만한 인격의 변화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남한테 부담이 주는 사람들이 있죠. 평생 새가족 신드롬. 왜 나를 케어 안 하는 것인가? 나 상처받았어. 그거는 마치 애가 10살, 15살, 20살이 되었고도 기저귀 갈아달라는 것 똑같아. 왜 엄마는 우리 애기 동생만 돌보는 것인가? 왜 나는 케어 안 하는 것인가? 그거는 그냥 철이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변화하기 원하는 인격의 깊이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게 별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흡수하면서 살아갑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에게는 항상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기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아주 그냥 영원한 청년입니다. 비전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안 된 일도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눈에 불이 살아있고 환경이 결코 그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다 망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눈에는 결코 망하지 않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하는 것마다 다 대박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요셉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기가 찼어요. 아니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걔가 뭐가 큰 게 감옥에서 성공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둠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요셉도 보면 감옥에 있는 게 무슨 형통이냐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은 총리 대신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여러 어떤 시나리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삶에서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요. 그죠? 이런 시편 1장이 후반부에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죠.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때까지 언급한 복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이 악인에게는 해당이 없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추수 때 겨 쌓아놓은 거 보셨어요? 태산 같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겨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세요? 선풍기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선풍기 팬 틀어놓으면 그냥 태산 같은 겨가 확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눈으로 보면 굉장히 거대해 보입니다. 조폭들이 몰려다니니까 뭐 거대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툭 손을 대시면 태산 같은 악인들이 허무할 정도로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력을 다해서 싸우셨다 이런 말 잘 없어요. 악인들이 막 최후까지 막 강하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외롭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혼자서 태산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전차대를 수장시키고 아수르의 군대를 괴멸시킨 하나님의 강한 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압도되지 마세요. 세상 트렌드가 이렇다 기죽칠 거 없어요. 우리는 다수결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나오는 얘기죠. 그들은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악인들의 특징은 착각이 심하다. 자기들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중요합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한다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Watches over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서 파수를 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참 번역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을 야다라고 하거든요. 이 야다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부부간에 아주 인티메트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인생은 그렇게 친밀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서주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악인들처럼 떼거지 문화는 없어도 떼거지 문화는 당장은 뭐 든든해 보여.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니까 뭐가 될 것 같은 뭐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위기의 때에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그래서 그의 길은 그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쫙 보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믿고 인간을 믿고 살아가는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에서는 악인들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악인들의 특징은 다수입니다. 숫자가 많아요. 세가 큽니다. 힘을 자랑합니다만은 의인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겨냥합니다. 없어 보입니다. 모함을 당합니다만은 그들의 특징은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결정합니다. 성령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진 세상 한가운데에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